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요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구리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행적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아마 특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 또 특별한 재주도 없다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뭐 평범한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것입니다. 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다,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특별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 그 답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들과 뭔가 다른 좀 독특하고 뛰어난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이게 특별한 일, 특별한 사람, 뛰어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죠. 그런 기준 가지고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들은 특별한 그런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우리가 물어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은 또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지를 못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뭔가 그 차별을 둔다 그 말입니다. 역적의 차별을 두죠. 결과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시인자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스스로 좀 고개를 아마 숙일 거예요. 아, 나는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를 주며 전도한 그런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온 그러한 그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 신자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난 참 부끄럽다. 나는 그럼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나는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을 이제 스스로 그 가지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업적의 결과의 열매에 자꾸 구분과 차별을 두면서 평가를 다르게 해버리는 그런 시각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그 머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뭐 1년에 한 명을 전도했고 한 사람은 천 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더 평가를 받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천 명을 전도한 그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야 이 사람이 더 하나님께 큰 일꾼이고 하나님 귀 있으실 것이고 뭐 상이 더 많을 것이고 이런 평가를 다 같이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스스로 신자라고 할 때에 그 신자 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자 내 스스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리 생각해 버리는 거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물론 그 이것이 아예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되겠지만은. 어떤 전도한 숫자를 생각을 하고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생각을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몇 명이 회개를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런 기록이 그 나오지를 않아요. 뭐 누가 다른 사도가 뭐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더 많이 5,000명이 뭐 회개했다든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 회개를 했죠. 그러면은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한 사도냐? 여러분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어느 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답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얘기죠.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삼층의 회개를 했다면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설교를 하면은 같은 현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라면은 만약에 베드로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고 뭔가 베드로의 언변 때문이다. 그 설교를 하는 어떤 기술적인 재주적인 그런 그 언변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면은 결국에 뭐냐면 사람의 언변이 뭐 삼침을 회개시켰다는 또 그런 답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막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목소리를 울먹거리면서 설계하면 그걸 듣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면서 참 난 마음이 찔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순간의 현상이에요. 어떤 그런 마음 찔림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순간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순간 일어났다가 조금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설교의 언변으로 인해서 뭔가 뭐 느껴지고 막 와닿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순간 의해받았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는 헛개비 같은 것들이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냐 의심을 받기까지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언변이 없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언변이 안 좋은 그분의 그 복음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나의 불의함과 죄악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주를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내 속에 역사하신 결과다. 그걸 아셔야 한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을 회개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어떤 안드레의 사도가 설교했을 때에 만 명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본다면은 베드로가 뭐 한 번 설교 3,000명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거나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도일 뿐이라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여기에 결코 여러분이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결과, 어떤 인간의 공로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의식구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신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각기 맡겨진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평범한 환경에 주어졌으면 평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런 평범한 환경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그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주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는 내세울 만한 아무런 결과가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는 특별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럼 바울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도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바울은 나보다 뛰어난 특별한 존재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한 일을 보고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죠. 행한 일을 보고 업적을 보고. 바울은 지간신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아니한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다가도 천사가 달려와서 구해주는 이런 그 좀 특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풍랑에서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었죠. 우리와 다르게 수많은 고초를 겪고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기적도 행하는 그러한 분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일들이 야 바울과 나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못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했는데 나는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바울은 나보다 뛰어난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자꾸 이런 의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능력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쓰시겠다 이런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겠어요? 바울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한강도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다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필요치가 않을 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은 특별한 분 이리 생각을 해버리는데 특별하기에 특별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 행한 것을 미리 짐작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그런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뭔가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사실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무서운 풍랑에서도 죽지 않게 하셨고 여러 그 고초 속에서 기어코 로마에 도착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작정하신 일이고 바울도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로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냐 그 말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다. 이걸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감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작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은 야 바울이 최초록 원하고 꿈꾸고 소원했던 로마에 이제 간단 말이죠. 야 도착하면 분명히 가면은 막 굉장한 일이 날 거야. 이런 기대 갔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그러한 그 특별한 일, 뭔가 기적 같은 놀라운 그런 사역들이 본문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그 생각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원하는 곳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막 여기 도착 전해가지고 로마를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버린다는 여러분 그런 결과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막 여기저기 전해가지고 로마의 모든 사람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뭔가 그런 그 놀라운 사역이 그런 일이 본문에 발생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식의 결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갈 때 뭘 기대를 합니까? 내가 하는 이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좋아 저 사람 믿겠냐?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네 밖에 나오는 전도함이는 100명을 내가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갈래요 말래요? 뛰쳐나갈 것입니다. 왜? 100명이라는 업적을 주겠다는데 안 나고 100입니까? 결국 우리가 뭐냐 하면 항상 어떤 일의 결과 어떤 열매 여기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걸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열매 없는 일 뭔가 결과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에는 내 힘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계산 속 우리에게 너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죠. 좋은 결과 놀라운 결과가 있는 그 일에 내 수고를 쏟아 부을 때에 내 수고가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그 이겨내면서 그 고초를 겪으며 로마에 왔는데 결과가 뭐냐 말이죠. 로마에 온 그 보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람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을 때의 그 일의 실패와 성공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등록했냐 이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해버렸다.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돈을 쏟아 쳐 부어놓고는 이게 뭐냐 말이죠. 목사는 죽을 맛이 돼버리죠. 모든 책이 목사에게 돌아와 버리니까. 어쨌든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뭐 들을 기회를 줬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뭐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이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자꾸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에 어떤 그 이게 참 사도행전의 결론이다 이런 느낌이 드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이 드냐 그 말이죠.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이제 청에다가 자기에 대해 변명을 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대인이 나를 고소했다 뭐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인이 자기를 신문했지만 죽일 제목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일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놓아줄 거 반대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나는 내 민족을 송사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송사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들을 다 하거든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부터 바울에는 뭔가를 어떤 소식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사도 바울의 그 믿는 예수파, 그 파가 뭔가 좀 반대를 받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은 것밖에 없다. 그래 하는 말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너희 갈 게니까 너희의 사상 우리가 좀 전해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바울의 집으로 모여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생고생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같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어버리는 뭔가 그런 결과가 있어야만이 죽을 고생을 하고 로마까지 온 보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토록 고생했는데. 근데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 감이라 하였으니. 그게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에서 로마에 온 결과입니다. 뭐냐면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한다.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거 확인시키려고.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 봐라. 이사야가 하신 말씀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일 때문에 바도 바울을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뭔가 맥빠진 기분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고생했노 말이죠. 그런 어떤 분함이 우리가 바울이라면은 그런 화가 이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28절에 끝나기까지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기대할 거 이거잖아요. 가이사에 호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가 복음을 믿어버리는 예수를 믿어버리는 이러한 건 놀라운 그런 역사 뭐 이런 게 좀 우리에게 좀 딱 맞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전혀 등장을 하지를 않아버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헛된 일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 답을 내리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괜히 왔습니까? 헛된 일입니까? 맥빠진 일입니까? 뭡니까? 괜히 온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야 너는 헛된 인생이 아니냐 너는 헛된 인생이야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곧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수많은 그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바울이 일치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도 바울은 믿음으로 존재했고 어디를 가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로마에 딱 가는 거, 가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로마로 가는 삶의 중간중간 있었던 일 속에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존재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 업적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이걸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워가지고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심고 물주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결과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 결과 없어도 내 역할입니다. 나하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 1,000명을 교회로 뭐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그건 그 사람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이 왜 넌 한 명이야, 왜 넌 1,000명이다, 너네 한 명이야, 이런 거 따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또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물을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았냐, 이걸 물은 것이지 네 그 믿음 가지고 몇 명 전도했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한 명 전도할 믿음이고 어떤 사람 천 명 전도할 믿음이다,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력, 그 능력이, 그런 믿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따질 게 있죠. 하나 왜 나한테 그런 믿음 줬습니까? 얼마나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도 바울 그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그 사건도 우리가 볼 특별하죠. 하늘서 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 특별한 경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서울을 가는 게 중요하지, 도착한 것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특별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건 절대 아니오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으면은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특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듣지를 못하십니까? 대답 안 하면은 음성을 나는 못 듣습니다 하는 걸 간주해버리겠습니다.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이 꼭 대답을 강령 같아가지고 공상당 같아서 꼭 좀 찝찝한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 이게 다를 뿐이죠.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을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저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가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었다, 뭐 이런 과정이 다를 뿐이고 체험과 경험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 그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배후에서 그분을 붙들고 이 길했던 하나님이 특별한 분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분이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지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결과가 뭔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신자가 삶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못하면 그 신앙으로 살아간 삶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능하고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맥이 빠진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난 못한 존재야. 난 별건 아닌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이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힘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에는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이제 나이 들어 할 게 뭐 있노? 쓸모가 없어. 빨리 갈 데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왜 쓸모가 없습니까? 맞죠, 권사님? 삶의 가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연로하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젊은 사람은 젊은 그 힘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힘이 있고 어쪽은 한쪽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쪽은 힘 없는 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거 먹으면서 뭐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은 건강 있으니까 건강 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며 섬기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맡은 바 역할이다, 주어진 역할이다, 그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 내가 뭘 못했다는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걸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의 분량과 어떤 결과와 열매를 보고 사람 판단해보고 구분해버리는 것,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 사람 일을 많이 하니까 도움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일도 안 하고 뭐 게으르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은연중 구분해버리는 거, 결국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 기둥과 기둥이 아닌 구분해버리는 거,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는데 왜 교회가 차별합니까?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삶의 가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뜨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판단하시냐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는 그냥 나 홀로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고 주님이 좋아 천국 바라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누구를 믿게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내 삶이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보기는 보아도 뭐 보지를 못하고 들었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들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애타하지 마시고 이 사람 일은 좋으냐 못하냐 해가지고 자기를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할까, 그것을 근심하고 고민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본분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열심히 사랑했는데 안 알아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했으면 사랑한 것으로 내 본분 다한 것이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 사랑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내가 만드는 결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집안에서는 남편 믿게 보겠다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안 믿더라. 때려쳐버리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이미 시작부터가 시조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신자의 본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문제는 내 본분이 뭐냐 이걸 물으면서 내 본분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살았는데 누구한테 너나 끔찍 안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실 말은 이것은 우리가 물어볼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내실 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저 내게 믿음이 있고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귀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 하나 믿으시고 절대 맥빠지지 마시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 달랑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열심히 믿음으로 신자의 본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다시금 잘 생각하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들은 어떤 결과와 좋은 열매들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별것 아닌 것을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워서 각기 주어진 역할대로 살게 하실 뿐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열매와 결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기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나에게 선물하여 가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게 하시고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